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결국 행복해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은 자기를 비난하며 책망하는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탄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욥이 보게 된 거죠.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욥이 압도당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아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의미에서 잘못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6절에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욥기 2장 8절 보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고. 그동안에 친구들과 논쟁하는 대목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욥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가 하는 걸 잊어버리기 쉬운데, 사실상 지금까지 욥은 자기 고통과 자기 비참함을 이기지 못해서 여전히 제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 보면 자신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 지금까지는 자기 비참함을 탄식하는 제 위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 위에 앉아 있습니다. 사실 이 욥기를 읽을 때 욥에게 무슨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6절에 욥이 회개한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자기가 자기 정당함을 주장하는 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자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별로 쓸모없는 허튼 소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말에 대답할지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물었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뭐 욥을 책망하시거나 이것보다는 이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재단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스스로 막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셔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기 확신들이 있었던 거죠. 무슨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포함해서 무슨 새 친구 아니면 심지어 욥까지라도 하나님은 당연히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셔야 돼 하고, 사실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이런 분,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행동하셔야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재단하거나 하나님은 마땅히 이런 일을 하셔야 돼. 이렇게 그것 아니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는 뭐 그런 정도의 대화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거예요.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사람이 재단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판단될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크신 분이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이죠.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분이시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생명체조차도 무슨 베모시나 리버야단 같은 그런 거대한 짐승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어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감내나라 배려나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태도, 그거는 크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반면에 욥은 자신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어떻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고 경험해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찬송 기자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런 것을 더 깊이 경험해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나는 정말 내 인생은 티끌과 같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은 열방을 통의 물 한 방울처럼 여기시는 크신 분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성경의 기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어떻게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인가 하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신앙이 메마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익숙해져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메마르는 것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경험한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것이 신앙이 병이 들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방자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교회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든지 거침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르면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움을 잃어버리고 방자해져가는 그래서 마치 교회나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가끔씩 교회 안에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크신 분 점점 더 영광스러우신 분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워 떨며 섬길 수밖에 없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욥기에서 욥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뭐 네모고 세모고 동그라미고 다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지식 안에 하나님을 다 가두어가지고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막 그렇게 주장하면서 서로를 윽박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범접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위엄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입을 가리고 함부로 말을 뱉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면 감히 입을 열 수 없고 감히 그분 앞에 어떻게 보면 꼼짝할 수 없을 만큼 무릎 꿇게 되는 이런 어떤 조심스러움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을 쏟아부었던 친구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크신 분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말을 보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나마 욥이 하나님 앞에 몇 마디 말을 뱉고 있고 그렇게 많은 말을 내뱉었던 욥과 그 친구들은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았거든요. 오늘 보면 7절과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순양 일곱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하나님이 욥을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에게 판정승을 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욥의 말이 왜 옳았습니까? 욥은 정말 온전했거든요. 욥은 죄가 없었어요. 욥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허물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계속 욥을 비난하고 욥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욥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될, 욥의 신세를 져야 될 이제 그런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의 도움으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해 주면서 욥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까지 친구들로부터 공경을 받았던 욥의 명예를 회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캐시타라고 하는 것은 예전 개역 한글에 금 한 조각이었는데 아마 그 금 한 조각이 어떻게 이걸 뭐 계산하기가 어려웠는지 히브리어로 본래 이제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사실 캐시타 하나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전 시대에 금을 세던 그 어떤 금의 크기를 재든 단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가 출애굽 이전 아브라함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튼 많은 사람이 욥을 찾아와가지고 위로하고 위문품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19장을 보면 형제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친척들과 친지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그동안 욥의 신세를 줬던 사람들이 다 욥을 배신하고 떠난 이야기를 욥기 19장 13절 이하에 보면 욥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때는 욥을 버리고 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욥을 편들고 욥 주변에 있게 되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부터 보면 욥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가지고 욥이 뭐 짐승도 많고 자식도 많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복을 받게 되는데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볼매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배경으로 볼 때 이 10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공경이 벗겨지지 않았어요. 그가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때 그의 비참함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욥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책망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지금까지 욥이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판정승 주셔서 그나마 괜찮지만 욥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주변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입니까? 멀리서 욥을 돕고 위로하겠다고 굳이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좋은 친구들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친구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니 이 친구들 함부로 말하면 이 친구들 대만 사람이고 남아 사람이고 소발 사람 멀리서 찾아온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찾아와가지고 계속 욥을 몰아붙인 거죠. 욥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너희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상처가 된다고. 그러면서 니들 어떻게 내 마음자리에 좀 있어봐야 되지 않겠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뭐 이러면서까지. 그런데 욥이 이 친구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요, 그거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한데 그 억울함에 있는 원통함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그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풀어내어야 합니다.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됩니다. 섭섭하고 억울하고 사람 때문에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처리해야 됩니다. 오히려 욥이 친구들을 한 것처럼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빌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마음에서부터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공경에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본문 10절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내려놓고 사람을 풀어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갑절이나 주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욥이 욥의 삶이 회복이 되는 데 있어서 버트를 위하여 비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맺힌 거 다 풀어놓고 그리고 마음의 억울한 원통함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